예, 오늘 저희들이 이제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이 2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의 핵심.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는 바울이 인간의 실상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도 예외 없이 그들은 허물과 죄로 죽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종 노릇하고 있는데, 이제 이 세상의 풍속,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육체의 욕심, 이세 가지의 삼중적인 노예가 되어져 있다. 그리고 또 3절에는 본질상 그들은 진노의 자녀다.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 때문에 어떤 놀라운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내 삶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모실 때 하나님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과 연합되게 하십니다. 예수님과 연합되게 하셔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그리고 하늘에 앉히시는 놀라운 일을 하셨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보는 이제 8절과 9절 말씀에는 지금까지 가르침을 이제 요약을 합니다. 요약을 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요약을 하고, 그리고 10절에는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었나, 구원의 결과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었나 하는 것을 10절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께서 또 다른 구절은 몰라도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이해하실 뿐만 아니라 암송을 하시는 게참 좋습니다. 그래서 개발 과정을 하시는 분들은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은 무조건 암송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10절까지 아마 암송을 해 놓으시면 내가 예수님 믿어서 어떤 사람이 되었고 또 어떻게 내가 구원받게 되었나 하는 것을 잘 정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8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은혜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은혜는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와 사랑,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특징적인 단어가 바로 이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와 사랑. 이 은혜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영적으로 죽어 있고 종 노릇하고 진노의 자녀인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놀라운 일을 하셨는가?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독생자를 주셔서 그분은 이 땅에 우리의 대표로서 완벽한 순종의 삶을 사셨고, 나아가서 그분은 우리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3일 만에 다시 살리셨습니다. 3일 만에 다시 살리시는 걸 통해서 이 세상을 향해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유일한 구원자가 누구시냐?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는 것을 부활을 통해 하나님은 명확하게 드러내셨습니다. 이제 이 예수님을 그 삶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모시면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 은혜, 이 은혜가 구원의 출발점입니다. 그 은혜에 의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준비하신 놀라운 구원이 있는데 그 구원이 내 것이 되게 하는, 나의 것이 되게 하는 통로가 무엇이냐?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믿음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준비하신 놀라운 구원, 그 놀라운 구원이 내 것이 되게 하는 통로가 믿음입니다. 믿음. 그런데 이 믿음은 제가 여러 번 강조했던 것처럼 믿음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지적인 동의입니다. 지적인 동의.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들었을 때 그것을 지적으로 동의합니다. 동의. 고개를 끄덕끄덕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지적인 동의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 요소는 뭔가 하면 감정적인 요소입니다. 이것이 맞고 너무나도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정적으로 거기에 부합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뭔가, 이게 가장 중요한데, 믿음의 핵심 세 번째는 뭔가 하면 의지적 요소입니다. 의지적 요소.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지적으로 동의한 사실에 자기 자신을 던지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던지는 것. 이게 뭔가 하면 의지적 요소입니다. 이제 예를 들면은 지금 이제 비가 많이 오는데, 여름철에 비가 많이 와서 우리가 한 번씩 시골길을 가다 보면 막 이렇게 홍수가 나서 비가 많이 왔는데 좀 이렇게 약하게 보이는 다리가 있습니다. 다리. 근데 우리는 그 다리를 통과해야 되는데 잘못 가면은 꼭 무너질 것 같아. 그런데 그 앞에 푯말이 붙어 있습니다. 보기에는 이렇게 어설프지만 지난 세월 동안 한 번도 무너진 적 없고 과학적으로 검증했을 때 이 다리는 절대 안전합니다 라고 푯말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푯말을 보고 고개를 끄덕끄덕 했어요. 야, 이거 그렇구나. 보기는 어설프게 보이지만 이 다리가 보통 다리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지적으로 동의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적으로 동의하면서 나는 믿습니다. 이 다리가 안전한 거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 다리를 통과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그것은 믿는 게 아닙니다. 믿는다면, 이 다리가 안전하다는 것을 믿는다면 차를 가지고 그 다리를 통과하는 의지적 결단이 있어야만 무엇입니까? 그 사실을 믿는 것이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은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뭔가 하면 내 자신을 거기에 맡기는 것입니다. 내 삶에 많은 부조리와 한계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성경을 통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세우셨습니다. 이 예수님은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듣고 지적으로 동의했다면 그 다음 무엇 해야 되느냐? 이 예수님께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이 예수님께 내 삶을 맡기는 것, 맡기고 의탁하는 것, 이게 뭔가 하면 믿음이라는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은혜를 인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가진 믿음을 통로로 해서 나에게 구원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구원이라는 말의 뜻은 뭔가 하면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지금 본문의 흐름대로 한다면 구원은 무엇으로부터 구원이냐?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는데 여기로부터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하나님이 가지신 영원한 생명을 내가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과거의 노예였습니다. 이 세상의 풍속과 그리고 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리고 육체의 욕심의 노예였는데 이제 우리는 구원을 받아서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과거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예수님 때문에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과 딸이 되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지금 우리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필요 없습니까? 우리 한 주간 사셨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도우심의 손길이 지금은 필요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필요하다면 그것이 어떻게 나의 것이 될수 있겠습니까? 저도 이제 지난주에 뭐 여러 가지 뉴스가 있었지만 뭐 대표적인 게, 야, 군대에서 아직도 이렇게 야만적이고 참혹한 일이 일어날 수 있나? 저는 참 그거 보면서 가슴도 아프고 분노도 하고, 그렇지만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걱정이 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 애가 군대에 있습니다. 얘는 살아있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참그 이야기 들으면 그냥, 아, 군대 가 있는 놈 이거 괜찮겠느냐? 또 아니면 우리 주위에 있는 교회 우리 자녀들도 군대 가 있는 애들 괜찮을까? 그리고 또 요새 또 대학 수시 이런 것들이 또 개편이 되고 또 이제 공고가 났습니다. 그럼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실지 모르지만, 우리 또 둘째 놈이 고등학교 2학년인데 이게 대학은 갈수 있나? 이제 고민이 돼. 그리고 또 뉴스를 보면, 예를 들면 노인들,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이 정말 참 고생 많이 하셨는데 노후에 준비가 잘안 되어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뉴스를 들으면, 아, 우리 부모님은 멀쩡하신가? 또 이제 걱정이 돼. 그러니까 이한 주간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걱정과 염려가 몰려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잘 세워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상에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또 부족한 점들이 보일 때, 야, 이것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참 마음에 수많은 염려와 걱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런 염려와 걱정이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도우심, 구원의 손길이 내 속으로 흘러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믿음, 처음도 믿음이고 끝도 믿음입니다. 처음도 은혜고 끝도 은혜입니다. 저는 이제 참이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맞습니다. 제가 시작할 때도 바로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이 저에게 주어졌던 것처럼 하나님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도우심은 저의 믿음을 통해 주어지는 것을 저 믿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들의 상황은 바뀐 것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다시금 굳센 믿음으로 무장하면 하나님은 그 굳센 믿음을 통로로 해서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부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8절 마지막에 보면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너희가 그것을 받을 만한 뭔가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다.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리고 또 9절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바울이 이제 두 번이나 강조합니다. 이것은이라는 것은 그냥 믿음이 아닙니다. 구원, 그리고 믿음. 이 모든 것은,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성도님들 믿으시나요?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다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참 우리 교회가 제가 쭉 저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처음에는 믿음으로 시작을 했다가 자꾸 무엇으로 가느냐? 행위로 가게 돼, 행위로. 지금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주셨습니다. 너희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행위에서 난 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 9절 마지막에 뭐라고 했죠? 무엇하지 못하게 하려고. 무엇하지 못하게입니까?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성도님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은혜를 인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우리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한 가지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한 가지 일이 뭐냐? 그것은 자랑입니다. 자랑. 여기 누구 자랑일까요? 누구 자랑이겠습니까? 자기 자랑입니다. 자기 자랑.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은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어요. 전에 우리 성도님들 참 이거는 좀 생소하실 것 같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절대 해서 안 되는 것. 이것은 자랑이다, 자랑.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가 다음 주와 다다음 주 나누게 될 텐데, 바울의 관점에서는요, 이 세상의 모든 불행, 이 세상의 모든 불행과 다툼,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있는 거 하면 자기 자랑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다음 주에 한번더 나눌 텐데, 이 세상의 모든 불행의 뿌리는 어디에 있느냐? 자랑에 있습니다. 자랑. 그래서 자랑하면 어떻게 되죠? 그 자랑거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그 자랑거리를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이 생깁니다. 그리고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마음과 시기하고 정화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일어나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모든 평화가 깨트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간 사회, 그 불행의 뿌리는 어디에 있느냐? 자랑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하신 이유는 뭔가 하면 누구라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제가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예치 모임을 합니다. 우리 여자분들이 예치 모임을 하는데 아주 은혜 분위기가 은혜스럽고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도 나누는데 그때 한 분이 성령 충만한 얼굴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의 고민은 뭔가 하면 우리 남편이 너무 잘해주는 게 고민입니다. 이렇게 만약에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부터 벌써 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갑자기 막 모든 의욕이 상실되면서 분위기가 어떻게 됩니까? 썰렁해져요. 그냥 차가워져요. 그래서 그걸 자랑하는 순간 그 예친 모임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정말 이렇게 고민이 남편이 너무 잘해준다는 거, 그 사람과 남편 때문에 속 썩고 있는 대다수의 사람과 뭐가 생기느냐? 담이 생깁니다. 그리고 서로가 확신합니다. 니하고 내하고는 종류가 다르다. 그리고 또 있다면 이런 분들이 계시죠. 다 애들 때문에 끙끙 앓는데 또 어머니가 성령 충만한 얼굴로 저의 고민이 뭐냐? 우리 애들이 하는 것마다 잘하고 잘 되는 게 너무 큰 고민입니다. 이런 이야기 하면 지금 애들 때문에 속이 뒤집혀져 있는 대다수의 부모님과 그한 분의 부모님 사이에는 누구도 깨트릴 수 없는 담이 생겨요, 담이. 성도님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가진 사람들은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무시합니다. 인간 취급 안 해요. 그렇지만 반대로 그것이 없는 사람들은 가진 사람들을 향해서 분노하게 됩니다. 미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을 보면 첫 번째 살인은 인간 사회 가운데 첫 번째 살인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비교의식 가운데 일어났잖아요. 비교의식. 그 비교의식 때문에 바로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신 그 아벨, 받지 못한 가인. 그래서 가인은 회개하지 않고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 인간만 없었으면 하나님이 내것 받으셨을 텐데. 바로 그렇게 바뀌는 거죠. 그래서 그 비교의식이 미움으로 바뀌고 그 미움은 살인이라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속에 보이지 않는 벽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벽들은 다 무엇 때문에 생겼느냐? 바로 자랑 때문에 생겼어요. 자기 자랑. 그 자랑이 있으면 그 속에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보이지 않는 유리벽이 우리를 막게 됩니다. 저는 이제 저는 가끔 이렇게 밖에 집회를 나가면 저는 우리 제가 참막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제가 이렇게 자랑을 잘 못합니다. 간증을 잘 못해요. 뭐 그런 분들이 너무너무 많이 계시는데도 제가 자랑을 잘 못합니다. 그 이유가 뭔가 제 나름대로는 거의 우연의 일치라고 할 만큼 제가 청년들을 섬기고 지금까지 쭉 오면서 제가 밖에 나가서 야 우리 교회에 이런 분이 계시는데 야 정말 너무너무 대단하다 이렇게 자랑하고 나면 얼마 있지 않으면 그분은 넘어집니다. 저는 거의 우연의 일치라고 느낄 정도로 제가 어떤 청년과 성도들에 대해서 자랑하고 간증하면 얼마 있지 않으면 넘어져요. 그때 제가 뼈저리게 느낀 게 뭐냐? 하나님은 사람을 자랑하는 것을 정말 좋아하시지 않는구나. 성도님들 아시죠? 정말 우리 남편, 아내, 우리가 봐도 너무 귀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귀한 게 그분들이 태생적으로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분들을 붙잡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보잘것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 자녀들도 뭔가 좋은 모습 보이는 것은 그들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아 주셨고 긍휼과 은혜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볼때 기뻐하고 감사하는 모습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장 강조하는 게 무엇이냐? 자랑하는 자는 주님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부족한 우리들을 이렇게 다듬으시고 부족한 이들을 이렇게 변화시켜 가시고 복주시는 그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지. 그 하나님을 높여야 되지. 그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사람을 자랑하면 그리고 자기를 자랑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제가 원래 꿈꿨던 게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을 자랑하는 교회가 되어서 자기 자랑을 내려놓고 주님을 자랑하는 교회가 되어서 이 세상 어느 누구도 하지 못했던 차별의 벽들이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차별의 벽들, 그 자기 자랑 때문에 생겨난 차별의 벽들이 있는데 하나님 이 차별의 벽들이 깨트려지고 가진 사람은 못 가진 사람 사랑으로 섬기고 없는 사람들은 가진 사람 사랑으로 존경할 수 있는 정말 이 세상이 볼수 없는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가 우리 교회 가운데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행위에서 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선물이고 나아가서 주님이 주신 이유는 뭐냐?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다음 10절 말씀에 이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구원받은 우리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었나?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 만드신 바라는 것은 헬라어로 포이에마입니다. 포이에마. 이거는 무슨 뜻인가 하면 당시에 아주 유명한 어떤 작가가 그렸던 작품, 예술 작품을 뜻하는 단어가 포이에마입니다. 포이에마. 우리는 뭔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예술 작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두 번째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을 할수 있도록 지으심을 받은 자다. 이 지으심이라는 것은 창조입니다. 창조. 창조되어진 자들이다. 마치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빛과 질서와 풍성함을 창조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타락한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지으시고 창조하신 존재가 누구냐?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꿈꾸셨던 그 아름다운 모습, 선한 일을 행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 그 길로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될수 있도록 새롭게 창조되어진 자가 누구냐?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작품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글작품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글작품이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제품이 아닙니다. 제품과 작품 사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품을 사면 속으로 묻는 게 무엇이죠? 제품을 하나 사가 오셨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제일 먼저 묻는 것은 속으로 하겠지만 얼마예요? 얼마입니까? 그래서 제품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값입니다. 값. 그리고 또 제품은 어떻게 되느냐? 대량 생산이 됩니다. 대량 생산. 그리고 제품은 다른 사람들과 다른 제품과 이게 다르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다른 사람은 딱 이렇게 돼 있는데 요 제품만 다른 방향으로 가 있습니다.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불량입니다. 다른 사람과 다르면 불량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값입니다. 값. 그리고 대량 생산이 돼. 제가 왜이 말씀을 드리느냐? 오늘날 한국 교회는 그동안 우리 성도님들 한분한 분을 마치 무엇처럼 돼 있느냐? 하나님의 제품처럼 되었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개인적인 특성과 여건과 환경을 무시하고 마치 대량 생산하는 제품처럼 우리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찍어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 저 성도는 죄송한 말이지만 얼마짜리야? 얼마짜리야? 이런 이야기.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과 조금만 다르면 뭐라고 했죠? 불량 처리했습니다. 불량 처리. 그러다 보니까 교회 속에 그 얼마예요? 그 가치 때문에 시기하고 미워하고 초라하고 비참하게 느끼고 그래서 교회 속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고 소외되는 아픔을 겪어왔습니다. 성도님들 잘 기억하셔야 돼.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의 제품이 아니고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작품들입니다. 작품. 그래서 그 작품의 가치를 매길 때는 어떻게 되죠? 누구 값입니까? 눈으로 보이는 이것이 어떤 용도다 그거 값이 아니고 그 작품의 가치는 누구 가치냐? 작가의 가치입니다. 작가의 가치. 성도님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르다는 게 뭔가 불량품이라는 것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제가 이제 과목 중에 제일 못하는 게 미술입니다, 미술. 그래서 저는 지금도 어릴 때부터 애들이 미술 뭐 그려달라 그러면 가슴이 답답해. 그래서 저는 이 그림을 그릴 줄을 모릅니다. 볼 줄도 모르고. 그래서 가끔 이제 대학 시절에 뭐 집사람과 연애할 때나 아니면 우리 청년들하고 같이 가끔 한 번씩 야구장 가다 지쳐서 미술관 같은 데 한번 가면 가슴이 답답해. 뭐가 뭔지를 몰라요, 뭐가 뭔지를. 봐도 몰라요. 그러다가 그렇게 방황하다가 미술책에서 본 사람의 이름이 가끔 한 번씩 나타납니다. 뭐 예를 들면 피카소 같은 사람이 나타나면 갑자기 제가 경건한 자세를 취합니다. 취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 보고, 야, 잘 그랬지 않냐. 여러분, 제가 그 알아서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자세를 가다듬고 경건하게 잘 그렸지 않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뭔가 그 작품을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이름에 압도가 된 거죠. 압도. 그런데 그런 작품들을 보면 이건 완전 장난친 것 같아요. 장난.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을 장난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뭔가야 심오하다. 우리는 그렇게 표현을 해요. 왜? 내가 볼 때는 장난인 것 같지만 그 대가가 그렇게 그릴 때에는 우리 범인들이 알지 못하는 심오한 뜻과 의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상하게 보여도 그것을 실패했다, 잘못했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심오하다고 이야기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제 생애를 완전히 바꾸었어요. 여러분, 제가 미술품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미술 작품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 작품 밑에 작가 이름이 그려져 있겠죠. 제 이름 밑에 작가 이름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겠습니까? 어떻게 기록되어 있겠습니까? G.O.D. 딱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 이름이 딱 이렇게 작품 붙어 있으면 가 G.O.D. 딱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볼 때 우습게 보이시는 게 많잖아요. 그리고 어떤 분들이 제 이름 막 얼굴을 그린다. 너무 쉽대. 동그라미 두 개 딱 그리고 구멍 두 개 코 딱 뚫으면 제 얼굴이 나온대. 그러니까 뭐 보면 우스운 게 많아요. 제가 봐도 이제. 그런데 그게 어릴 때는 컴플렉스였죠. 그렇지만 제가 이 구절을 묵상하고 나서부터는 여러분들이 보실 때 제가 좀 우습게 보일지 모르지만 제 이름 밑에, 제 작품 밑에 G.O.D.가 딱 적혀져 있어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 저를 보실 때 어떻게 대하셔야 되겠습니까? 제가 하는 행동이나 제 모습을 보면서 어떤 행동을 취하셔야 되겠어요? 아, 심오하다. 이해는 안 되시지만 그 G.O.D. 하나님의 손길이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심오한 것들이 제 삶 속에 다 묻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제 삶에 일어나는 온갖 부조리들, 제 삶 속에 보이는 온갖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을 대할 때마다 저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그냥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이것은 부족한 게 아닙니다. 못생긴 게 아닙니다. 이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심오한 것입니다. 저는 고백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청년들을 섬길 때 청년들 중에 저하고 막상막하인 애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해 안 되는 애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정말 기인들이 많습니다. 기이하게 사고치고 돌아다니는 놈들이 너무 많아요. 신동들, 신기한 동물들도 너무 많아요. 이해가 안 돼, 이해가. 그런데 그들을 볼 때 제 마음에 이제는 이 구절을 통해서 질문하게 된 거죠. 저 신동, 저 귀인들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저들의 삶을 우리 하나님께 맡겼는가? 질문해서 제가 예스라는 대답을 할 수 있으면 그때부터 우리 청년들의 모습 가운데 이해되지 않는 부분을 이제는 꾸중이나 비판하거나 책망하거나 실망하거나 좌절하는 조건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때부터 이빨을 깨물고 제가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심오합니다. 정말 제가 볼 때는 이해되지 않지만 그러나 저 배우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거 믿습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걸작품이 될 게 하나님이 하실 것 제가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대하니까 그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이 무엇으로 보이느냐? 하나님의 심오한 손길이 나타나게 되는 저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주는 조건으로 바뀌기 시작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예수님 믿을 때 나는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하나님의 걸작품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 속에 사람들의 눈에, 내 눈에 볼 때 부족하고 연약하고 이해 안 되는 건 많이 보이지만 그것은 실패를 뜻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대가의 손길에 나타날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저는 이 구절을 대할 때마다 제가 가졌던 질문이 우리 어르신들은 제가 이렇게 만나면 그렇게 깊은 이야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년들은 순수하니까 만나면 정말 온갖 이야기를 다 합니다. 온갖 이야기를 쭉 듣다 보면은 제가 만났던 우리 청년들 중에 난지도 서울 아니면 우리 내일교회 유학 가서 만났던 많은 애들이 이야기를 틀어놓으면은 어떨 때는 이야, 정말 세상에 이런 나쁜 아버지들이 있나, 정말 애들이 말로 변해, 뭐, 그토록 멀쩡했는데, 이야기 들어보면, 그 성장 과정에서 아버지로부터 말로 할수 없는 학대받은 애들. 지금도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집에만 들어가면 누구도 꺼내줄 수 없는 그런 어떤 깊은 어떤 삶의 어떤 압력들, 거기에 묶여있는 수많은 아이들이죠. 그래서 그 아이들을 만나다 보면 정말 부모들이 그들의 삶에 장난친 것 같아요. 애들을 그냥 완전히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때로는 이 세상이 애들을 완전히 엉망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압니다. 내가 아무리 예수님 믿어도 내 삶은 고쳐지지 않습니다. 목사님, 이런 상처, 이런 좌우, 실패의 흔적들이 그대로 있는데, 이 아픔의 흔적들이 그대로 있는데, 어떻게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이 상처와 분노가 사라지겠습니까? 내가 예수님 더 잘생기고 새롭게 살아나려고, 살아가려고 하면 그 과거가 더 생생하게 살아와서 내 발목을 붙잡는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예수님 믿지만 예수님도 이 상처는 고쳐주실 수 없습니다. 저는 청년들을 만나면서 제가 가졌던 질문이 바로 이거였어요. 하나님, 이런 아이들도, 이런 조건, 이런 과거를 가진 애들도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걸작품이 될수 있습니까? 그리고 될수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될수 있습니까? 그 길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 가능성을 좀 보여 주십시오. 그런데 제가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책을 읽다가 홍정길 목사님이 서셨던 그 설교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집에 보니까 한 예화가 나왔어요. 예화. 조금씩은 차이가 있는데 홍 목사님 그 책에는 자기가 이제 중국을 갔는데 중국에 지인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뜻깊은 대화를 하고 이제 헤어지려고 하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중국의 아주 유명한 화가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그냥 가는 것보다는 우리 만남의 추억이 될 만한 그런 작품을 하나 만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오늘 도화지와 물감과 그리고 붓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돌아가면서 하나씩 이렇게 좀 그려 놓으시면 내가 마무리해서 한번 우리 추억이 될 만한 작품 하나 남깁시다. 그렇게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뭐 괜찮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앉아서 도화지와 물감과 붓을 가지고 이제 장난을 치기 시작을 했어요. 장난을. 어떤 사람은 자기만의 세계 막 장난치고, 어떤 분은 이 화가를 골탕 먹이기 위해서 온갖 음발란스 되는 거는 다 그려놓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다 자기만의 세계 음발란스 이런 것들을 다 거기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림을 다 그린 다음 화가에게 건네줬습니다. 그때 화가가 그 사람들 모여있는 둘러서 앉은 사람들 보고, 여러분이 그림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서 그림을 떡 보여주는데, 도화지를 보여주는데 다 사람들이 킥킥킥킥 거리는 거죠. 다 장난을 쳐놓았어요. 장난을. 거기에는 조화와 균형, 아름다움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참 화가, 이 대가가 저한테 조그만 시간을 주십시오 그러면서 손을 조금 봤습니다. 약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 다음 이 화가가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러면서 그가 손좀 봤던 그 도화지를 딱 돌려 보여주는데, 그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겠습니까? 그 대가가 손좀 봐서 도화지를 딱 돌려서 보여주니까 거기 앉아있던 사람들이 다 같이, 와, 아까는 킥킥킥킥 웃었는데 그 대가가 손좀 보고 나니까 분명히 자기들이 장난치고 골탕 먹이려고 했던 그 모든 흔적들이 그 속에 다 담겨져 있는데, 대가가 손좀 보고 나니까 와, 그러면서 그게 작품으로 바뀌어져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제가 앞에서 던졌던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정말 이 미술 한 분야의 대가도 온갖 장난치고 음발란스 된것 같고, 그렇지만 그 인간 한 사람의 대가도 그 웃기는 작품을, 와, 탄성을 내어 나는 탄성을 자아내는 작품으로 바꿀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은 하나의 도화지입니다. 거기에는 우리 부모들의 흔적이 있습니다. 이 세상 악한 세상의 흔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속에 있는 연약함과 악함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도화지는 마치 어떤 것과 같으냐, 보기만 하면 사람들이 깔깔깔 웃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의 도화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도화지를 대가이신 하나님께 맡기면 믿음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웃음거리 같은 내 인생의 도화지를 바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신뢰하면서 우리 인생의 도화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겠죠? 조금만 기다려줄래? 조금만 기다려줄래? 그러면서 하나님이 손을 보시고 때가 되었을 때 한번 볼래? 그러면서 돌려 보여주시면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돌려 보여주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사람의 입에서 와! 탄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작품이 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제 마음에 사실 가장 큰 부담이 바로 이런 거였어요. 저는 난제도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러면서 그분들의 인생은 그분들의 인생에 도와주는 사람들로부터 깔깔깔 비웃음 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 그리고 우리 청년들 중에 부모들은 모르지만 이미 자신의 인생은 깔깔깔깔 웃음거리밖에 안 되는 인생이다 절망하고 있는 청년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도 내 인생에 도와주는 이미 망쳐졌다고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우리 인생의 도화지를 바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은 그 아프고 그 깔깔거리는 웃음 비웃음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삶도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의 글작품으로 만들어 가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세상 속에 이런 사람들이 나와야 돼. 정말 자기 인생의 도화지는 이미 망쳐져 버린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그들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들도 내가 글작품과 같은 삶이 될 수 있다, 내 다음 세대는 하나님의 글작품이 되게 할 수 있다, 누가 그들에게 보여줄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그러한 삶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성도님들, 우리는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삶, 우리 주님을 자랑하고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리고 내 삶이 아무리 얼룩진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의 도화지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또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서 자라는 그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글작품으로 세워지고 나아가서, 저는 우리 교회가 부족하고 연약한 것 많이 있지만 그러나 머리 되신 분이 주님이시니까 우리 교회를 주님께 올려드려서 이 시대의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글작품이 되는 교회로 함께 세워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